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 때 짧게 체류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자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도시를 나오기로 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면서 과연 이들이 1년도 되지 못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과연 시련을 견뎌낼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우려와 염려 가운데 그 도시를 떠납니다. 아덴에 도착한 사도는 더 이상 불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디모데 혼자 몰래 데살로니가에 잠입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사도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에 서 있다는 이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사랑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상이에요. 이 필립스라는 분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풀어서 To know that you are standing fast in the Lord is indeed a breath of life to us.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되었다. 구글맵으로 고린도에서 그 위 데살로니가까지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요, 530km가 나와요. 멉니다. 지금 자동차로 쌩쌩 달리는 길 530km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죠. 근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30km이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당장이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그 원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의 필요와 영적인 상황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적인 저항, 힘든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요.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생각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는 이너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 속사람 이너맨, 이게 영이라고도 하고요. 영혼육이 있을 때 그 이너맨,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영적인 그 사악함이 흐르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지금 어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는 1년 정도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린 교회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말아 넘치게 하사. 사도는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사도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내야 하는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아주 실제적이죠. 보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하나님 길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한 번요? 아니요, 자주. 두 번째,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오늘은 11절과 12절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13절을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저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기도할 때 분별해야 되는 어떤 것, 몇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재방문을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좌절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걸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탄의 방해와 주님께서 막으심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 분간하는 능력이 영적 통찰력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영적 성숙과 함께 생깁니다. 처음부터 알지 못해요.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의 막으심을 사탄의 방해로 오해하기도 해요. 차이는 무엇이냐? 사탄의 방해는 복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저항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머무는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재방문하는 것 마귀가 싫어해요. 왜?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화될 것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는 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거기 재방문하는 길을 계속 방해합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도에게 병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긴급한 문제가 이리저리 막 터지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도를 향한 증오심이 더 극렬하게 일으켜서 방문을 좌절시키는, 이런 때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의 일을 돌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거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막으심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막으셨을 때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주님께서 막으셨었다. 그러면은 지금 추진하려는 일보다 더 좋고 복되고 유익된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 사도행전 16장으로 잠시 가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자라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하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일행은 이 선교팀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두니아가 좋게 보였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당시 사도가 사역하기에 염원했던 곳은 에베소가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 전역이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합당한 때가 아닌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셨죠.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의 그 계획과 열망이 강렬하게 지배하면은 성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크게 작동하면. 그래서 많은 사역 가운데 좋아 보이면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의 방해로 알고 대적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여기까지를 잠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의 국경 지역에 당도합니다. 이곳은 흑해, 블랙시가 있는 그 해안을 따라서 위치해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추진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다는 거죠. 왜? 지금 막으신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왜 막았을까? 사도 바울이 인식한 것보다 더 복되고 유익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이곳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 사역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소아시아에서의 영적 필요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두니아라든지 이곳보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지역에 유럽이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에 이 시즌에는 가 있는 것이 합당했던 것이죠. 더 긴급했던 것이죠. 이것을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주님의 지휘에 잘 순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공을 결정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주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주님의 현실 인식, 주님의 실상 인식이 나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열망이나 계획에 근거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뭔가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합당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현실인식, 실상인식이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거듭 인도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지금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사역을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유는요, 마게도냐 대표적인 도시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막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막으셨을 때는 분명하게 주님이 막으셨을 때는 좋은 것이 유익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사도의 기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도가 그곳에 갈 수 있으면 그 백성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되고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을 확신해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아야 해요. 어떻게 여러 수단을 써서 그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죠. 이것을 알고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일회적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정이 있을 때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21일이 지속될 때가 있어요. 21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21일 동안 수백 번의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둑이 무너지듯이 거듭된 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돌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1년, 2년 동안 데살로니가 방문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달이 지났을 때는 이 기도가 그쪽에 가야 된다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식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 타겟을 두고 기도하다가 한 2, 3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도 동반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떤 때에는 그것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뒤에 한두 번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기도. 사도 바울도 이러한 패턴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곧바로 데살로니가 방문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언제 방문하는가? 몇 년 뒤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비로소 3차 선교사역 기간 중간에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서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후에 방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를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의 말씀, 여기 기도와 관련해서 적용할 점은 뭔가 막힌 듯이 보일 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박해받는 교회는요, 내부 결속이 강합니다.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이단 집단은요, 스스로 박해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부의 결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박해받는 교회이고 그래서 내부 결속이 아주 강해요.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피차간과, 피차간이 뭐예요?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형제들끼리의 사랑입니다. 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적대시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있어서 크게 더욱 많이 넘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원문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헬라어로 플레오낙소, 플레오낙소, 지나치게 많다, 슈퍼바운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레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to be over and above, 그러니까 초과하고 넘치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것도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고 두 개도 초과하고 넘치다는 의미인데 이 두 동사가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사용되었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무엇을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도록, 초과하도록, 지나칠 정도로 너희 가운데 일상화되기를. 근데 이게 힘든 거라는 거죠. 나를 적대하고 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사랑의 행동을 한다? 사랑으로 대한다? 현재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지나칠 정도가 되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지금 이 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야 했는지 저는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맺으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저도 끊임없이 이 영역에서 예수 믿고 난 지 한 40년이 지나면서 이게 자라왔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반복되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수백 권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또 밝혀주었던 성경 진리,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금식하면서 내가 다가왔던, 회개했던 그런 영역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교도 듣고 책도 읽었지만 그러려니 했던 그게 이게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구나. 성도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실행하는 도구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주님의 우리 본질, 그분의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너무 진부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간다. 반대로 미움과 판단과 정죄는 마귀의 본질이에요. 마귀의 의지예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도 어떤 대단한 사역의 열매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과장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이 2절 이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리얼리티인데, 이게 실제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참인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으로 살지 않음에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왜? 2절이 다가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하는 능력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훨씬 더 규정하고 컸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는 거예요. 50년 사역해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고 치유가 100% 일어나고, 그것이 그 열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고 자기에게 행해진 악에 대해서 꽁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somebody,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nothing,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과장이 아닌 진실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패러다임이 없어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겠지.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여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지위가 여기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는 최고의 법이라 했고요. 마가복음 12장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13장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그토록 많이 읽고 지나갔음에도 이 진리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기 놀이를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외부인이 가서 캔디 두 개 줄 테니까 그거 열 개 줄래? 그러면은 선뜻 생각하지도 않고 줘요. 캔디 두 개. 그 마을을 채울 만한, 캔디로 채울 만한 그 엄청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기 놀이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패러다임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임사체험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임사체험. 죽음을, 죽음과 임사 그러면 이제 죽음과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체험 이런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 NDE라고 하는데 Near Death Experience라고요. 30몇 년 전 라트비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 처음 이 주제와 관련된 책을 저는 읽게 됩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Life After Life라는 책이었어요. 삶 이후의 삶, 이런 책이었죠. 저는 이 책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와 관련된 책들을 그 이후에 계속 수집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한 4, 50권 정도 되고요. 어떤 체험은 성경 말씀의 진리와 충돌이 되어요. 뉴에이지 계열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유튜브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경험했던 그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튜브들과 인터뷰하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과 충돌해요. 어떤 체험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조명합니다. 진짜구나. 진짜 보았구나.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경험들은 제가 책이나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마구마구 일어나면서 감사와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패턴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자기의 영이 죽은 육체로부터 이탈되어서 그 육체를 봅니다. 그것이 병실이든지 사고 현장이든지 뭐 물이 빠진 곳이든지 죽은 시체, 죽은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영의 상태로. 그러면서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라고 의아한 가운데 조금 머물다가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갑니다. 대부분 터널을 경험해요. 커다란 터널에 빨려들듯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터널 끝자락에 보면은 빛이 등장해요. 항상 빛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의 천 개가 합친 것보다 더 강렬하고 흰 빛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 그렇게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그 빛 가운데 매료된 채 그 빛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NDE,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약 한 4분의 1 정도는 라이프 리뷰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 전체를 살다시피, 이제 우리가 영원 가운데 들어가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곳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태어나서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모든 경험들을 다시 삽니다. 그 라이프 리뷰라고 해요. 약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라이프 리뷰를 거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곳에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안즈라고, 이안즈, IANDS. 이게 약자인데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Near-Death Studies. 국제임사연구협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수만 개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안즈의 회장을 지낸 케네트 링 박사가 있습니다. 케네트 링 박사. 이 분은 권위자예요. 한 40년 이상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임사체험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생애 회고 현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애 회고 현상을 life review를 생애 회고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life review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설명할 때 자신이 한 모든 행동, 생각한 모든 생각, 말한 모든 말을 다시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행동, 생각,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어린 시절에 매우 거칠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트럭을 몰고 자기가 살던 마을의 교회를 지나다가 보행자를 거의 칠 뻔했습니다. 그는 그 보행자에게 매우 화가 났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트럭에 다시 타고 떠났습니다. 15년 후 이 친구는 트럭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 중에 그는 생애 회고를 경험했습니다. 생애 회고는 라이프 리뷰죠. 이 생애 회고에서 15년 전 싸웠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는 이 경험을 이중적 관점에서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높은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아래의 싸움을 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관객으로서 싸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싸움에 참여한 상태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15년 전에 자신이 상대에게 가한 32번의 주먹질을 모두 자신이 맞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와 피가 입안에 고이는 느낌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역할 전환이었으며 공감적인 라이프 리뷰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기쁘게 한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이프 리뷰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황금률 아십니까? 이는 단순한 도덕적 행동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 교회 이름을 영원한 비전 교회로 정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와서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직접 담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세운 교회에서는 이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그런데 다 초청받았기 때문에 초빙받아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영원한 비전 교회로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비전이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영원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맞는 엘리멘트들,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을, 후회하겠지만 후회를 최소한 줄이고 싶습니다. 후회하겠지만 메이저한 큰 후회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하겠지만 주님 앞에서 이를 가면서 왜 내 그 선택을 했던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영혼을 연구하는 거예요. 영혼과 관련된 그 구절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 구절들을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그런 구절들을 수백 구절을 제가 보유합니다. 왜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golden rule이라고 그러죠. 황금 같은 가치를 지닌 원칙,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생각 세계를 발전시키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행동을 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 율법의 완성인 사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의도를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이구나. 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 너희를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저항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줄 수 없겠니?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도의 기도를 배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을 따르고 또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